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권위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구원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나사렛에서는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차로는 현재 한 40여 분 걸리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끔 올라가셨고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역이었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지는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버나움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파란색 간판을 보시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다. 왼쪽 문에 또 영어로 되어 있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을 가버나움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아주 핵심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오늘날 교회도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데 힘을 쓰죠.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설교고요. 성경 공부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유적지는 오늘날 가보면 기둥과 돌들만 남아있는데 아주 큰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아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2000년 전의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것을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놀란 이유 계속 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 말씀에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거역할 수 없는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권세, 그 능력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서기관들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강요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조금씩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아주 중요한 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예, 나왔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시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말이 입술에서 나왔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말이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뭘까?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힘이 있었고 그 권위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자 이 말씀을 전한 사무엘도 동일하게 권위를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죠. 20절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자고 누가 선지자입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루어진 것은 그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고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21절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다.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는요, 보낸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 자기가 보내는 자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죠.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게 사신을 보내면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신들을 칙사라고 불렀습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도 그 사신들을 아주 극진히 맞이했다고 왕조실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로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중국을 넘어서 황해도 의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신들을 위해서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사신들이 오는 길을 닦을 정도로, 왜냐하면 진흙탕이고 어렵기 때문에 길을 다 닦아서 그들을 융성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또 사신들이 묵는 곳마다 지방관들이 아주 대단한 대접과 선물을 계속 줬죠.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모화관이라고 하는 한양에 사신들이 도착한 모화관, 중화를 사모하는 곳, 그곳에 도착하면 왕이 직접 모화관으로 마중을 나가서 창덕궁으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창덕궁으로 가는 길에는 비단과 색종이로 장식한 채봉으로 길을 꾸몄고 길가에는 공연을 해서 명나라 사신들의 흥을 돋우었다고 하지요. 창덕궁에 도착한 왕은 명나라 사신과 놀랍게도 두 번 맞절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사신이 왔는데 맞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사신단의 숙소인 태평관으로 보내서 환영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신들이 머무는 동안 한강에 유람선을 끼워서 시를 낭송하는 연회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1429년 9월 10일자 세종실록에 따르면 만 32세가 된 조선왕 세종은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인은 처음 봤다라며 명나라 사신 이상에 대해서 조정 관료들 앞에서 그 횡포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0년이 지난 후에 설교에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세종은 이 명나라 사신 이상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때린다. 얼마나 무례하면 조선의 사람들을 때리는 겁니다. 조선의 관료들 중에도 맞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종 11년 세종실록 7월 20일자 사관이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명나라 사신 창성이라는 자의 무례함에 대해서 세종이 견디다 못해서 당시의 정승인 맹사성과 황희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무례한데 왕으로서 내가 참아야 되느냐, 아니면 꾸짖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느냐. 당시 69세였던 맹사성과 66세였던 황희는 30대의 군주에게 참으라고 조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이토록 무례했던 것은 그 개인의 권위가 아니지요. 그는 황제의 대리자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도 참았던 것이죠. 조선의 가장 영민했던, 가장 똑똑했던, 가장 위대했던 대왕조차도 참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황제의 대리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황제가 보내면서 부여해서 왔기 때문에 이 무례함들을 참았다라고 쓰는 거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오늘날에도 횡포와 갑질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당나귀에 대한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우화인데요. 그 어린 당나귀는 주인집에 매여 있다가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당나귀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어마어마한 성문 앞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당나귀 위에 어떤 사람 한 분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태우고 어린 당나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치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자신의 옷을 땅에 깔고 극진하게 그 환영을 하죠. 당나귀는요 어깨가요 이만큼 올라갑니다. 와,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환영을 하고 막 옷을 깔고 와,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동화에 까마귀가 날아옵니다. 까까까까까. 그래서 까까까까. 번역하면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위에 타고 계신 분을 맞이하고 있는 거야. 그분은 예수님인데 왕 중에 왕이시고 지금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맞이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하지 마. 여러분, 이 동화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을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권위를 주십니까? 누구보다도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 보냄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적 권위를 엄청나게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잘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될 때에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난 거 아니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목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는 또한 말씀이 성취될 때 입증됩니다.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 바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넘겨주세요. 아노라 하니라. 넘겨주세요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 죽었었거든.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리고 나자 이제야 비로소 진짜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주 국제 선교 도시가 되고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2003년부터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제주는 국제 선교 도시입니다. 국제 자유 도시 아닙니다. 국제 선교 도시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주는 놀라운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도 2009년부터 제주가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아멘 하셨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2016년 미션 차이나 2030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에, 수년 전에 있던 거라 여러분 기억이 희미하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1,000명의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1회 대회를 홍콩에서 했고 2회 대회가 조금씩 중국교회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서 할 곳을 찾고 있다가 이 제주가 정말 좋은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중국 선교를 위한 우리가 대회가 이곳에서 가능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당회가 결정해서 그 대회를 하게 됐어요. 1,000명의 중국교회 선교사와 목사님들의 식사를 우리 그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들을 식사를 정말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 8년 전인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저때 제 얼굴과 지금 얼굴이 다르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움 중에 하나. 중국교회가 오자 아침 그 세계에서요 국제적인 선교단체 모든 리더들과 스태프들이 오기 시작. 왜냐하면 중국교회가 세계교회, 즉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 그 모든 곳으로 이제 선교해야 될 중심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2030년까지 중국에 들어왔던 선교사 2만 명을 중국교회는 다시 세계로 파송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대회에서요. 여러분이 영상에 보신 대로 밤에는 얼마나 뜨겁게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그 열정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과 낮에는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에 중국교회 핵심 리더들은요 40대 중반의 젊은 리더십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각 소그룹실들마다 모여서 중국 선교 제로, 원, 투, 쓰리, 포 계속적으로 이 선교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의논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중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대회 이후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진핑 체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흩어졌고 우리의 형제교회인 베이징의 시온교회도 해체됐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목사님은 베이징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지금 저기 남쪽으로 가 계시는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중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쭉정이를 걷어내고 가짜는 걷어내고 진짜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중국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박해 가운데서 선교사 파송이 지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해로 인해서 그 중국 본토에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추방된 사람들이 아시아 곳곳으로 막 흩어지면서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은 그 불을 끌려있지만 그분은 오히려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선교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박해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더 정결하게 준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더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두보로 지금 누가 어느 곳이 주목받고 있느냐? 제주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뭐 상관없어요. 그때 어느 성도님이요 우리 1,000명의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막 선교대회를 하고 있을 때 제게 감격적인 그런 표정으로 제게 와서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셨는데 제주 국제 선교도시라고 했는데 정말 와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또 많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한다는 게 정말 감격이라고 정말 진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볼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 됐던 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도 좋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아직 이 꿈은 완성되지 않았고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이 제주를 아시아 선교의 허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격하지 말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이미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곳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과 이주 여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국제 선교 도시에 그 놀라운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더 앞으로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을 기도하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적 권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가브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33절입니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명령하게 되시죠.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이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졌지만 아무 상처 없이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능력 가운데 쫓겨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은사주의나 잘못된 곳으로 가면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려요. 막 때리다가 너무 심하게 때려서 사람이 부상을 입고 죽는 일까지 생겨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때려서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로 말씀하시자 두려워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권위와 능력을 그의 제자들도 물려받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권위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다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위와 하늘의 능력으로만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이런 능력을 가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절망적이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 것이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어디를 향해 명령하신지 아세요? 놀라운 대상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뭘 꾸짖으셨다고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보니까 예수님이 어허이 바람아 지금 분위기 파악해야지 센스 있게 자고 있었지 않니?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분위기상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뭐에게 말씀하시냐? 바다더러 바다에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 요즘 우리 같으면 제주 바닷가 가서 바람아 바다야 이러면 사람들이 감싸 뭐라 그래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충격을 받아요. 진짜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분명히 가장 가까운 나하고 항상 다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영적인 실존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분 도대체 누구야? 몰라서 묻겠어요. 아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느껴지는 이분 도대체 누구야?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41절이에요. 우리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 누구야? 어떻게 바람이 바다가 순종을 하냐고. 이게 막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삶의 위선도 이중성도 없이 완전히 존재와 말씀이 하나가 이시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 수요일 8월 7일 새벽기도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네, 말씀은 현실을 이긴다. 바로 나왔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늘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서고 이런저런 상황을 말하면서 후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현실을 이겨요? 말씀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현실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손에 다 잡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숨은 좀 쉬고 갈게요. 순서가 있는데요. 말씀이 현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현실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세상은요,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말씀. 여러분, 빛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성경이 빛이 생겼습니다. 130억 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선언되고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이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풀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바다에 생물이 가득 차고 하늘에 새들이 날기 시작하고 땅에 들짐승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삶의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면 현실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에 눌려서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끌고 가게 하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그것을 인정하면 말씀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와 능력이 탁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의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왜 우리 말은 이리도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을까라고 스스로 한탄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니 왜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없이 완전히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100% 온전하게 선언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역시 100%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는 중간에 자꾸 섞여요. 잘라 먹어요.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말씀을 받지만 재단에 아유 이건 좀 과하지. 적당하게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각색할 건 각색해서 내 삶에 적용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5% 10%도 안 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왔을 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각 왕을 끌고 왔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왕과 소들을 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순종했대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말이냐? 사울이 자기가 순종했대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서 군대에 있던 모든 아각 왕들의 부하들을 죽였고 안 좋은 동물들을 다 죽였고 자기가 순종한 것들만 세면서 난 이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순종했고 자기가 순종한 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말렉에게 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멸절하라는 거였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정확하게 불순종한 거죠. 왕 아각도 살려서 데려왔고 좋은 모든 동물들 다 끌고 왔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말해요? 순종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울왕의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난 이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순종했고 라고 계속 순종한 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은 뭐냐? 정확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계속 불순물이 들어가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잘라내고 각색하고 편집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여름 수련회 할 때 여러분도 해보신 게임일 텐데요. 조별로 쫙 줄을 서요. 한 7명, 8명씩 이렇게 한 줄을 서면 어떤 게임이냐 하면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들은 대로 그 뒷사람에게 들려주고 그 뒷사람이 다시 뒷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들은 걸 적어가지고 탁 내면서 발표해요. 여러분, 1등 하는 조가 어딜까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한 거하고 거의 똑같이 나온. 대부분은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를 잡고 포복 절도하면서 막 웃는 일들이 게임할 때 나와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 세상에 상상력이 보태져도 이렇게 보태질 수가 있나 할 정도 이야기들이 몇몇 조에서 나와요. 그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각색하고 상상하고 보태고 끊어먹고 하면서도 스스로 착각해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순종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인생의 방법으로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욥이, 모세가, 엘리야가, 사도바울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100% 순종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속에 있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훈련됐나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믿음의 순도가 높아져 가면서 그의 믿음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요즘 참 가슴이 아픈 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 폐업합니다. 견딜 만큼 견뎠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너무 많이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고난에 불꽃이 오면요, 성도들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도가 있느냐? 원망하는 성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왔는데, 우리 가족이 몇 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고난의 불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믿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의 불꽃 속에 저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너무 부끄럽고, 저는 정말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번 고난을 통해서 너무너무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분의 믿음은요 더 깊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투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깨끗함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스스로 순종이라고 가장하지만 전혀 불순종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면 속히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들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이 겪고 있던 그 고난은 어느 순간 마음을 돌이켜보면 사라지고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소망이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설교의 마지막은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할까요? 모르는 분들은 배우시고 아는 분들은 이 가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을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를 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마음으로 너무 무너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에 끌려다니고 현실에 절망하고 현실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제주 성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